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일상생활 속의 건강한 습관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건강인 유화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인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방송으로 우리 아이들의 치아 교정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빠진 전미의 줄기세포 활용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뼈와 관절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이 생활 속의 건강 팁을 나눠보게 된다고요.
네.
네, 먼저 뼈와 관절 각각의 역할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뼈와 관절은 인체의 구조와 움직임을 지원하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뼈는 인체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단단한 조직이죠. 근육을 지지해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합니다. 또한 혈액 생산과 미네랄 저장에도 관여합니다. 네, 관절은 뼈 사이의 연결점으로 뼈와 뼈를 연결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마치 경첩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네.
이 관절은 연골로 덮여 있어 뼈 사이의 마찰을 줄이고 움직임을 네. 부드럽게 합니다. 혹시 사람의 뼈는 몇 개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가끔 뭐 생선이나 이런 거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엄청 많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생각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종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이제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뼈 마디마디가 쑤신다.
마디마디.
네. 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손만 해도 꽤 여러 마디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사람의 뼈는 태어났을 때는 270여 개 가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뼈가 성장하면서 서로 합쳐져서 일반적으로 성인의 뼈는 206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줄어드네요. 개수가.
네.
신기합니다.
이게
네.
아마 합쳐지면서 굵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중 손에만 27개, 한쪽 손에만
네.
양손, 두 손이 차지하는 뼈만 무려 54개가 되고요. 뭐 말 그대로 손바닥만한 기관에 우리 몸 전체 뼈의 25%가 들어있는 것이죠.
네. 그만큼 손을 저희가 유연하게
그렇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네.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또 발에는 한쪽 당 26개로 또 양발 합쳐서 52개가 있습니다.
와, 네. 양손 두 발 모두 합쳐보면 100개가 넘네요. 106개가
그렇죠?
되는데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실제 손과 발이 차지하는 영역은 정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뼈가 많은 걸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바로 그겁니다. 다양한 움직임이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네.
손은 제2의 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아주 섬세한 동작과 또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글씨를 쓰거나 도구를 다루거나 방어를 한다거나 등등 이 생활에 있어 손의 사용이 안 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또 발은 인간의 신체 중 가장 아래에서 우리 몸을 온몸을 지탱합니다. 걷거나 뛸 때 발에 수많은 뼈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해주고 있죠.
네.
뭐 손과 발뿐만 아니라 어깨, 무릎에 있는 이런 뼈와 관절은 움직이는 우리의 일상의 전부를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인체는 206개의 뼈와 이를 유연하게 이어주는 140여 개 이상의 관절과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10만여 회 이상 이걸 움직이게 된다고 하네요.
와.
그렇다면 뭐 평생 수억만 회를 움직이게 되죠. 결국 무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네. 하루에 10만 회를 저희가 움직인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장사 없다라는 옛말처럼 몸의 변화를 통해 좀 세월의 흐름을 많이 느끼곤 하시죠.
네.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네, 노화하는 건 만고의 네. 진리이겠는데요.
네.
나이 들수록 골밀도와 근력은 약해지고 연골은 점차 손상돼 뼈와 뼈가 완충작용 없이 직접 맞닿게 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 관절 손상이나 통증은 꼭 나이 든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면 20대, 늦어도 3, 40대에 서서히 시작되고요. 지난해 기준 한국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 10명 중 4명이 바로 30대에서 50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60대 이후 노인성 질환으로만 여겨졌던 이 퇴행성 관절염, 젊은 층에서 점점 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용어는 이 관절의 연골이 닳아지고 손상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였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다가 결국 뼈와 뼈가 맞닿아 통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생기는 연골의 변화를 뜻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화뿐 아니라 부상이나 과도한 사용, 또 무리한 압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 연골이나 뼈, 활막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분비되는 염증 물질들이 연골의 분해를 촉진해서 관절염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더 이상 노인들만의 질병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골관절염이라는 용어가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런 관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선 단순한 운동이 아닌 익스트림 스포츠가 사실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과격한 운동으로 인한 무리나 부상 등이 이 골관절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는 주로 외상으로 인한 관절 손상이 많은데요. 인대와 연골 손상이 악화되면 관절의 패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주의하면서 젊을 때부터 관절 건강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네.
또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나 갑작스런 체중 증가도 골관절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네.
고도 비만이면 과체중 및 정상 체중보다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여자는 4배, 남자는 4.8배, 거의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번 손상된 연골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무릎 연골은 3mm 정도의 두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경과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이 오면 재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30대 젊은 나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좀 연골 손상 의심 증상 중에 하나일까요?
네. 이 분야 전문의들에 따르면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리가 나는 경우와 무릎에서 나는 느낌을 소리가 난다고 착각하는 경우 두 가지라고 합니다.
네.
소리가 나는 것도 뚝뚝 끊어지는 듯한 소리와 사각 사각 소리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이 사각 사각 소리가 나는 것은 이미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무릎을 굽히거나 펼 때 어긋나는 느낌이나 걸리는 느낌이 있는 경우 또 일어설 때마다 관절의 뻣뻣함을 느끼는 경우 연골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면 일단 붓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낮 시간보다는 밤에 더 심하게 아픈 야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 몸에서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는 기관이 바로 연골이라는 건데요.
네.
이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이 대중화하면서 이 성공률도 95% 이상의 우수한 결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읽기 전에 내 몸 관리를 잘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네.
네. 평소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첫째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갑작스런 체중 증가 또 만성 비만은 관절염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해요.
네.
또 둘째,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겠습니다. 담배는 관절 및 뼈에 치명적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칼슘과 비타민 D의 충분한 섭취, 뭐 칼슘의 왕이라고 불리는 멸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짜게 드시면 안 되고요. 싱겁게 해서 멸치 많이 드시고 또 우유, 달걀, 등푸른 생선, 녹황색 채소, 올리브 오일도 좋고요. 또 마늘, 양파에도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해요. 평소 네.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은데요. 체중이 무릎 관절로 전달되지 않은 자전거 타기, 또 수영 등의 운동을 하면 무릎 주변의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어서 관절염 예방 및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쿠아로빅이나 물속 걷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염에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절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양반다리인데요. 네. 이 양반다리도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또 실제 그렇게 느껴지죠. 네, 오랫동안 양반다리 하고 나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무릎을 꿇는 자세,
그렇죠.
쪼그려 네. 앉기 자세,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평소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고 바닥 청소는 자루가 긴 밀대를 이용하는 등 입식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또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경우 틈틈이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께 도가니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네. 하는데요. 어떻게 네.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도가니탕은 소의 무릎뼈와 관절을 끓인 것이죠.
네.
뭐 눈으로 보기에도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고 투명한 연골이 보이는데요.
네.
즉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네.
이 콜라겐은 사람의 무릎 관절을 이루는 성분으로 도가니탕을 먹으면 손상된 무릎 연골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지만 도가니탕은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다 보니 체중 감량에 필요한 관절염 환자나 고혈압 등이 있는 만성질환자에게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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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덧붙여 관절염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최근 연구에서는 설탕과 나트륨 섭취 증가가 관절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밝혔는데요. 한국의 경우도 평소 단짠 음식 즐기는 젊은 층에서 네. 관절염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 것 같습니다.
네, 듣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인. 오늘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뼈와 관절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아정 프로듀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